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은 쭉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때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보냄받은 자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져왔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더니 떠나가셨다라는 말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운동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지만 그곳에서 안정이 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뭐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머물러 있기도 어려웠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병에서 회복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몰리고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있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열둘 택한 이 제자들마저도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흩어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미션을 줘서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내는 그분께서 그분은 또 가버나움에 앉아있거나 가버나움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것을 사역 본부로 삼고 제자들을 불러들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가르치기가 끝나고 나니까 제자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 율법을 벗어난 결혼 문제, 제수를 아내로 택한 그 문제 때문에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어찌됐건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당신이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점점 초조감을 느꼈는지도 모르죠. 왜 예수님 오실 메시아 아니 오신 메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헤롯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이 없으신가? 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으신가? 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나? 감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는 이 다소 의아스러운 이 질문은 당신의 메시아의 정체성이 과연 확실한지 불분명한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례 요한만은 이 질문이 뜻밖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세례 요한만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밝혀주었던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더럭 일어났느냐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이 점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은 어쨌든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의심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의심이 들어야 마땅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도처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 저희가 짓밟히는 것 같고 이렇게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 계신 것인가? 이 시대에도 정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의심이나 그런 뭐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늘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답하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례 요한 이후에 언제든지 현실은 불의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했고 언제나 그 불의하고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했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했고 또한 예수님이 주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8장, 9장 앞서 그 열 가지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이 성취된 사건을 말하고 있을 뿐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들려주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대예언자서라든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와야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메시아가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단숨에 해결하고 압제나 억압을 단숨에 풀어주고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면 외침을 당하고 그런 외세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순식간에 풀려나는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메시아를 우리는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근본적인 간극,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아니가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주님과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와는 늘 상치되거나 늘 배치되어서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한 민족이나 국가가 원하는 메시아는 뭘까요? 그 나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을 풀어줄 메시아죠.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로부터 풀려나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풀려나는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고, 어쩌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합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경제적 갈등을 다 풀어헤치고 가장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메시아를 원했지 그 이외에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누굽니까? 35장 5절 6절 읽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35장과 61장 또 몇 장인가요? 그게 다 곳곳에 계시된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전투적인 메시아, 투쟁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될 이유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이 메시아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마지막 61장 마지막 구절에 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놓는 것,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 받도록 하는 것,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 다스림을 시작하신 것도 헤롯 왕국도 아니요, 로마의 왕국도 아니요, 제국도 아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그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핵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나머지 사역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1차적인 사역, 근원적인 사역, 그 본원적인 사역에 집중한 것이죠. 따라서 이게 세례 요한에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세례 요한으로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왜 예수님 이렇게 갇혀 있는데 단 한 번도 면회도 와보지 않으시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서운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실족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이런 실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 40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열전을 다 소개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면 이 땅에 구원의 온전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인류를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지 모르고 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드시더라도 견뎌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과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답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본인의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사람은 떠나고 나면은 되게 비판하는 말을 하게 마련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전달해서 보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는 광야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을 지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한 바로 다시 올 엘리야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시험에 들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니 이제 떠났는데 뭐 사자 전할 사람도 다 전했고 본인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요. 따라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가는 이 천국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신약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사람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무슨 크다고 하니까 우리가 키가 큰 것도 아니요 몸집이 더 큰 것도 아니요 우리가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한 천국은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점령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점령당하는 곳이다.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어쨌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장터에 가서 시장에 가서 부모들이 시장 보는 동안 놀았던 놀이가 이런 놀이였대요. 결혼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인데 아이들은 자기 배역이 맞지 않으면 같이 안 노는 것이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하고 움쩍도 안 하는 그런 무관심과 그런 못된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도 무관심하거나 무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와서 금욕주의적 생활을 했지요.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그는 또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 그런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오셔서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 세리 곧 죄인들, 어떻게 세리들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냐라고 또 비난하는 비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세워주셨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 복귀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구원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구원받고도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 일인지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기관이 아니고 구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반드시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불의에 맞서서 불일듯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는 정치적 집단이거나 정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가 기업이 아니듯 교회는 하나님의 초월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할 때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 구원의 물결이 흘러넘쳐 어딘가로 흘러갈 때 구원의 열매가 어딘가로 흘러가서 열매가 될 때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딘가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구약시대의 인물보다도 복되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복된 인생에 초청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날마다 확장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의 형태라도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예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흩어져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생애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누리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말씀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의 길 걷기를 원하고 내일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